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또 언제든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족한 주의 은혜를 베푸시는 큰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처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참석해서 올림픽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선수단들도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복싱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예정된 경기 일에 출전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선수가 출전하기로 된 날이 이스라엘의 큰 절기인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 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러는 날인데 자기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선수는 출전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었습니다. 대체로 이스라엘 달력이 유대 달력이 우리 달력보다 두 달 정도 늦게 가는 것이지요. 예컨대 우리가 6월절 보통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지키는 기간이 3월 말쯤 되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의 첫 달이기 때문에 두 달쯤 늦게 가는데 올림픽 기간에 꼭 그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그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지키면서 온 국민이 다 회개하는 날, 기도하는 날, 금식하는 날로 지키는 전통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민족이다. 또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절기를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이 바로 이 대속죄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16장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성결한 삶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속죄의 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 속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를 지키는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대속죄 규정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절차가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모세가 광야에 지었던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성소 때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각종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장소로 삼았으나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데 그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룩한 공간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죄 있는 사람이 쉽게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들어가기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씩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단장하게 하고 정해진 의복을 입고 반드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방울을 허리에 메고 무릎에는 노끈으로 밧줄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랄지라도 지은 죄가 있고 회개치 않고 그 앞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계속 울리면 아 제사장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표시였고 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었구나라는 신호였기 때문에 밧줄로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에는 지성소, 하나님 임재에 계신 곳에 출입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아무나 그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금지된 영역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 민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렇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랫동안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게 하시고 그 열린 길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을 철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 찢어질 때 성막의 휘장도 찢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길을 얻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말씀은 나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주님과의 긴밀한 친교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들도 다 철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원수 된 것을 자기 육체로 소멸시키셨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도 사라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도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의 세계를 보시면 모두가 다 나누어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나라들의 관례였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엄격히 나누어져 있고 지배자와 백성의 관계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생각해서 구분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자기들은 문명인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야만인으로 생각하고 문명인과 야만인으로 자기들을 특별한 사람들처럼 여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시민권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 권력과 권력 없는 사람들로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곳에서 신분에 따라 성별에 따라 민족에 따라 사람들을 철저히 나누고 분리하던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분리의 장벽들을 철폐하시고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이 화평의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누구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기록되어 있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꾸어 읽어야 했습니다. 감히 인간의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약궤를 쉽게 만지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불을 잘못 피우다가 벌을 받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 논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 은혜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성취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노래했는데 오늘 우리는 모두는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받은 자가 되었고 그 복된 길로 오늘도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근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죄일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 지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든 백성이 자기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날이요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자기를 위해 먼저 속죄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도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허물이 주님 앞에서 사유받는 그 일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누리면 하나님은 죄사함만이 아니라 그 정결한 삶에 그 신능력권 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어떤 것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은 나무나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가장 귀중한 그릇은 깨끗해서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금원으로 장식된 그릇이랄지라도 깨끗이 아니하면 물 한 모금도 담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질그릇 나무그릇이랄지라도 깨끗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여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에 또 그 죄의 사함과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회개하여 정결케 된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회개하여 정결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소중한 곳에 사용해 주시고 회개하여 깨끗게 하시게 되면 존귀한 자의 자리에 우리를 날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회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회개하는 것이 필요했고 자기를 정결케 만드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은 이날 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옷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는 이 세마포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는 흰옷 입은 천국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케 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올바른 행실로 세마포를 입어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뵀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일에 쓰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부으셔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속죄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일 뿐만 아니라 그날은 모두가 회개하는 날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죄사함 받은 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속죄일의 행사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두 염소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두 염소를 마련해서 제비를 뽑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 바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 사용하라 하였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그 한 마리에는 제사장이 안수하여 광야로 쫓아내서 광야에서 아사셀 염소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했습니다. 아사셀이란 떠나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한 마리 염소에게 안수하는 것은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멀리 내보내는 것은 죄가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광야로 멀리 나가는 것을 제사장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수신호를 통해서 연결하고 연결해서 제사장에게 알려지면 제사장은 우리 죄가 멀리 사라졌다고 선포하고 그때부터 속죄함 받은 사람들의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의식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대속의 상징입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의 죄짐을 지우듯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쫓겨나가듯 우리 주님도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염소가 멀리 사라지듯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멀리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확신했던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셔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신 말씀과 같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었고 이 대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총 있는 날이었고 이 속죄일은 염소가 멀리 광야로 사라지듯 우리의 모든 죄과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날이었습니다. 이 은총의 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주신 주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 피로 대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은총도 이날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란 이 속죄함 받은 사람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매일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전설 가운데 어디 가서 잠을 주무시다가도 베드로 사도는 새벽이 되어 닭울음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한때 주님을 배반했던 날 다구름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그렇게 그 아침만 되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기 심령을 확인하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일생 살아가고 그 길에 서기를 또 굳건히 마음을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 죄를 사유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셔서 흔적도 없게 사라져버리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새로워진 거듭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사람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